동물원의 원숭이보다 지나가는 길 나무 위에서 본 까치 한 마리가 더 반갑죠.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은 때론 이렇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울던 아이가 갑자기 보여주는 환한 웃음. 퇴근 후 남편이 사온 붕어빵.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던 골목길 허름한 음식점에 맛있는 제육볶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그리고 주파수를 돌리다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매일 똑같은 삶이지만 이렇게 불현듯 찾아와주는 소소한 기쁨에 우린 감동받고 또 힘을 얻죠. 어쩌면 인생이란 뭔가 크고 대단한 것보다는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아끼고 보듬고 품으며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왁스의 황혼의 문턱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EBS FM 음악이 읽는 책방이고요. 저는 DJ 홍대광입니다. 김야훈님, 엄마 생각나게 만드는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군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이라니 눈물이 핑 돕니다. 진짜요. 저 왁스 씨의 이 노래 황혼의 문턱, 엄마의 일기 참 이런 노래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김지원님, 저는 홍책방 2부 오프닝 노래를 딱 알바가는 버스 안에서 듣는데요. 어떤 노래가 나오든 창밖 풍경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소소하게나마 일하기 쉬는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1부 시작부터 출석입니다 하셨네요. 네. 그래요. 아유, 어서 오시고요. 장은혜님, 홍디, 지난 추석 땐 사장님은 연휴 잘 보내 하고 가시고 그 밑에 분이 일 없으면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하셔서 4시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장님도 그 밑에 분도 다 계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조기 퇴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 조기 퇴근 얼마나 좋을까요? 일찍 퇴근을 한다. 오늘 저녁 일단 길게 보낼 수 있고요. 토요일 보낼 수 있고 일요일, 월, 화, 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장은혜님이 그 어제 그 제비뽑기 하신다는 그분 아닌가요? 아, 헷갈렸네요. 그분 궁금하네요. 진짜 제비뽑기 설 연휴에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 또 조준호 씨와 함께하는 추억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에세이 낭독해 드릴게요. 이승철의 My Love. 오늘 그대와 오늘 그대와에서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중에서 소설가 공선옥의 밥으로 가는 먼 길입니다. 언젠가 경북 봉화 땅에 간 적이 있다. 거기 13살, 14살 연년생 형제가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소년네는 조와 감자만으로 이루어진 밥을 먹고 있었다. 소년네를 어느 사진작가가 잡지에 소개했다. 세상에, 이 시대에도 감자밥, 조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소년들의 집에 애갔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도움을 주고자 온 사람들을 거부했다. 아니, 사양했다. 이유는 단 하나. 남의 도움을 받아 쌀밥 먹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해주시는 조밥, 감자밥 무시하는 마음 생길 것 같아서라고. 우선 먹기엔 쌀밥이 좋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조밥, 감자밥이 더 소중하다고. 소년들에게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할머니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냥 할머니였다. 그때 경북 봉화산골의 그 소년들이 내게 가르쳤다. 밥은 사랑이라고. 그리하여 소년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쌀밥의 길을 거부하고 오늘도 조밥, 감자밥으로 가는 먼 길을, 그 거친 길을, 그 험한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봉화의 소년들에게 밥으로 가는 길이, 한 그릇의 밥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당당한 길이라면, 내가 만난 전라고 곡성의 오두막집 할머니에겐 정직한 길이었다. 내가 곡성 살 때인데 해도 지고 어두운 저녁에 아이를 들쳐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다 그 집을 발견했다. 전기불도 켜지 않은 산밑 오두막집. 머리가 하얀 조그만 할머니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반찬이라고는 오직 토장국 하나. 거기에 밥을 말아 먹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니 할머니가 밥을 내민다. 같이 먹자고. 할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토장국 하나에만 밥을 먹고 살아왔다고 했다.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어둠 속에서 흙 묻은 손으로 먹는 보리밥 한 그릇이 할머니에게는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맛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필요치 않았다. 그냥 불 떼서 밥을 짓고 그 밥솥에 토장국을 얹어 쪄내고 그 불 뗀 부뚜막에 걸터앉아 밥을 먹고 그 불 떼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드는 것. 아, 한 그릇의 밥과 반찬은 그냥 할머니의 일생이었다. 그리하여 그때 할머니가 내게 가르쳤다. 토장국 한 가지에 밥을 먹는 사람은 세상에 죄 지을 일이 없다는 것을. 세상의 죄란 죄는 진수성찬, 산의 진미 찾는 사람들이 짓고 산다는 것을. 당당하고 정직한 길, 그것이 밥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니, 밥으로 가는 길이어야만 했다. 그리하며 나는 오늘 내가 먹는 이 밥 한 그릇은 당당함으로 얻은 밥인가, 비굴함으로 얻은 밥인가 묻게 되는 것이다. 아니다. 그보다 앞서 어렵게 얻은 밥인가, 쉽게 얻은 밥인가 절로 묻게 되는 것이다. 루시드 폴의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듣고 왔고요. 오늘 그대와 한길사에서 나온 에세이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중에서 소설가 공선옥의 밥으로 가는 먼 길 낭독했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 연년생 형제 참 기특하네요. 할머니의 밥이 정말 그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호의와 성의를 거절한다. 13살, 14살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참 기특하고요. 김문희님, 왜 안부를 물을 때 밥 먹었어? 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가장 정겨운 인사죠. 밥은 잘 먹고 있니? 밥 먹었어? 정말 밥으로 가는 먼 길. 정말 밥 하나가 우리의 식사가 되기까지의 그 얼마나 그 먼 길이 있는지, 그리고 밥 하나를 잘 먹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끼며 또 생각해야 되는지. 김규희님, 오늘 에세이 되게 따뜻하네요. 마음의 만족감은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에세이 속 형제와 할머니께 본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준호 씨 만나볼게요. 에브릴 라빈의 Knocking on Heaven's Door.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
너의 마음 이젠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세대 공감 기억의 습작
그땐 그랬지.
네, 좋아하는 밴드의 조준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호 씨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요?
오늘 아침에 네. 제가 그 한 2주 정도 걸렸죠. 드디어 기차표를 구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와.
다들 이제 출근하는 그 정신없는 시간 동안
네.
저는 뭐 출근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어이.
그 침대에 누워 가지고 네. 오늘은 혹시 걸릴까 싶어 가지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새로 고침을
와.
하다가
네.
드디어 남은 취소표 하나를 기타고 이제 편안하게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예, 예. 아우. 오늘 너무 너무 기쁜
그러니까,
날이죠.
네. 좀 미리 예약을 하면
그렇죠.
할 수 있죠.
저는 심지어 그 예약이 풀리는 그날 새벽에 같이 일어났는데
네.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의 그 기쁨이 더욱
야,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자리를 개타셨네요. 개탄 기분으로 오늘 또 주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주제 또 설입니다. 설 풍경.
네.
설날 하면 우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뭐 떠오르는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설 하면 일단 네. 음식.
음식도 있고 그렇고 놀이도 세뱃돈. 있고. 아, 그렇죠. 일단 세뱃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겐 특별한 선물이고 또 어른들에겐 은근한 스트레스기도 한 세뱃돈.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세뱃돈의 역사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세뱃돈 풍습이 없었고 세배를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해요. 당시 신하들이 신년 하례를 하면 임금님이 제주도 귤을 4개씩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뱃돈 풍습은 구한말 이후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방 후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주춤했다가 가게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아이들에게 10원짜리 지폐를 세뱃돈으로 주는 풍습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10원이다. 세뱃돈 감사합니다.
1960년대 세뱃돈은 10원. 그 당시 1원, 5원, 10원, 100원, 500원으로 다섯 종류의 지폐를 발행했는데요. 당시엔 1원으로 만화책 두세 권을 빌릴 수 있었고 왕사탕 다섯 개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뱃돈이 10원이면 아이들에겐 적은 액수는 아니었죠. 1970년대 초등학생들, 세뱃돈은 얼마였을까요? 1971년 연말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세 미만의 취약전 어린이는 50원. 국민학생은 100원이면 충분하고 중고등학생은 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값이 30원이었다고 하니까 초등학생에게 세뱃돈 100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죠. 1982년 1월에 500원권 지폐가 동전으로 바뀌면서 지폐의 최소 단위가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세뱃돈도 1,000원으로 껑충 뛰었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즈음에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세뱃돈도 5,000원으로 급상승했고 1990년대 중반엔 세뱃돈도 만원짜리가 보편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교육 사이트 수강권 등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설을 앞두고 은행은 창구마다 신권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 되곤 하죠.
네, 설풍경. 먼저 세뱃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네.
여러분들께도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풍경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대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기사를 네. 좀 다른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960년대는 10원이고요. 1970년대는 100원, 1980년대는 1000원, 90년대는 만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공이 하나씩 더 붙네요.
그런데 지금 20년째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요즘 뭐 10만원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만 이 추세라면 예. 올해는 한 10만원에서 100만원 세뱃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만큼 또 한국의 경제가 발전을 했다는 네.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폭발적인 발전을 또 세뱃돈으로 알 수가 있었네요. 네. 준호 씨는 세뱃돈 궁금하네요.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렇죠. 저희 뭐 가족이 일단 많이 있었으니까요. 집안에 어른이 많이 계시니까 뭐 세뱃돈으로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만 원씩만 줘도 모으면 예 금방 10만 원을 훌쩍 넘기곤 했었죠.
그럼 혹시 지금도 받으시나요?
그 나이가 지금 네. 이렇게 됐는데도 예 네.
주세요.
예? 작년에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저.
세상에.
예,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지 제가 막 이렇게 손살을 쳐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왠지 그 준호 씨가 좀 동안이셔가지고
뭐라고요?
그래서 주시나 봐요.
예전 같으면 이미 또 결혼해서 아이도 있을 나이잖아요, 제 나이가. 그랬으면 이제 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이미 이제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막 줘야 될.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럴 나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세뱃돈. 저 역시도, 20살 한 중반까지 챙겨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부턴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만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받는 게 저는 받기 싫거든요, 저는. 그 받는 느낌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이 세뱃돈을 딱 언제까지 받고 이게 약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뭐 예전에는 워낙 좀 일찍 결혼들을 했었으니까 결혼하면 그때부터 안 주고 이랬으면 됐을 텐데 요즘은 결혼할 나이도 점점 올라가고 이래서 네. 더 좀 불명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취직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취직?
예, 예.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취직이 또 좋은 또 그 경계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풍경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준호 씨가 준비해 주신 네. 설풍경 하면 떠오르는 음악. 어떤 음악인가요?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차 예약에 성공을 했지만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고속도로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됐을 거예요. 네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설이나 설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한테는 그 고향 가는 길입니다. 서울 돌아오는 길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막 꽉 막힌 차 안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어떤 생각?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그냥 이렇게 쭉 날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자우림의 노래 매직 카펫 라이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곡이 좋았다고요. 원단영 씨가. 그렇죠. 이게 준호 씨죠. 길은 꽉 막혀도 마음만은 양탄자 타고 슝 고향길 가시게 된 거 축하드린다고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설풍경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104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드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요. 여러분들 설풍경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그런 추억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설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또 설 연휴하면 요즘은 극장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극장 그쵸? 또 많이 가시죠? 네네.
최근 30년 설 시즌 영화 이야기라는 글을 바탕으로 시대별 설 연휴 극장가 풍경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가을의 추석 시즌과 함께 한국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설 시즌이죠.
1980년대 극장가의 설 시즌은 양력설과 음력설 사이를 오갔습니다. 1984년까지 음력설은 연휴로 지정되지 않았고 양력 1월 1일을 중심으로 3일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음력설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었죠.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시작되는 방학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양력설과 음력설이 이어지면서 흥행의 주기가 매우 길었어요. 심한 경우는 추석 시즌에 개봉되어 다음 해 양력설과 음력설까지 상영되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영화가 1978년에 나왔던 성룡의 취권이죠. 1979년 9월에 개봉되어 1980년 3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상영되었고 그해 설 극장가에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보다 외국 영화들이 극장가를 가득 메웠는데요. 당대 최고의 설 시즌 스타는 단연 성룡이었죠. 추석 시즌과 설 시즌을 통합한 취권을 비롯 용적심, 용형호재 등 그는 1980년대 숱한 흥행작을 기록했고 이 기세는 19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가 잔잔하게 흐르던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강재규 감독의 영화 슈리입니다. 1989년에 음력설이 3일 연휴로 지정되면서 설 시즌은 연말 시즌과 분리되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는데요. 데뷔작 은행나무 침대로 1996년 설 극장가의 정상에 올랐던 강재규 감독은 쉬리로 한국 영화의 신기원을 기록했죠. 1999년 쉬리가 열어놓은 한국 영화 르네상스는 그 후 설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천만 영화인 왕의 남자를 선두로 말 아톤, 과속 스캔들, 수상한 그녀 등 전국 관객 5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메가 히트작의 상당수가 설 시즌과 맞물려 있었어요. Why do I
live my life alone? 아, 노래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슬프죠?
뭐가요?
마지막 설 시즌과 맞물려 있었어요.
맞물려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영화는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요. 네. 설 연휴 때 영화, 준호 씨는 좀 영화 보세요?
예, 네, 그쵸. 그, 원래는 시골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저희, 네. 가족들이. 그런데 이제 큰 집인 울산에서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촌들이랑 뭔가 놀거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선택한 게 이제 영화관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모이면 늘 어떤 영화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를 보게 된 지가 얼마 전이에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모였었기 때문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영화관에 가기에는
그렇죠.
너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모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모이는 인원도 점점 적어지면서 영화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 연휴에 극장가 저도 참 잘 찾고 있어서
영화가 진짜 풍경. 북적북적하잖아요. 사람들 보면
네. 오, 명절이 정말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그 골라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영화관에 가족이랑 같이 가서 영화를 보려고 보면 빤합니다. 아 정말 이 영화밖에 볼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또 영화사에서는 노려가지고 그 시즌에 맞춰서 개봉을 하기도 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설 풍경에 관한 추억. 아우, 발음이 왜 이러는 거예요?
추억. 아, 예, 예.
안 추운데. 전선영님.
네.
엄마가 언니, 오빠들은 설날 되면 새 옷으로 입혀줬는데요. 저는 막내라서 늘 언니 옷을 물려 입었어요.
아유, 속상해라.
그리고 세뱃돈 좀 받았다 싶으면 엄마가 잃어버린다고 가져가서 절대 제 손에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절대 안 준다면서요. 영악해져가지고.
아이들 다 알아요.
예, 체크 다 해놓고. 박영희 님께서요. 전 초등학교 땐 항상 1,000원, 중학교 땐 5,000원이었답니다. 할머니 바지 안 돈주머니에서는 파란 지폐는 나오는 법이 잘 없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 이게 정말 위로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 그렇죠. 첫째인지 아니면 막내인지.
막내는 예. 예, 세뱃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상대적인 거라서 막내는 계속 어려만 보이고, 그렇죠. 첫째는 늘 이렇게 커 보이고 이런 그러니까. 게 있잖아요.
첫째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항상 돈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첫째였거든요.
아, 정말요? 아, 그럼 좋은 거네요.
제일 나이가 많아서 네. 항상 세뱃돈이 많았었어요.
장남이셨구나.
예. 네네. 송수민님, 어릴 땐 한복 입고 세뱃돈 복주머니에 담아서 친척 언니들이랑 놀이터 가서 얼마인지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젠 제가 드려야 할 듯. 마음은 아직 애긴데.
마음은 애긴데. 그러니까요. 지금 제 나이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세뱃돈을 줄 나이였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부모님도 마음은 애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1684님. 전 부산이 떠올라요. 저희 부모님 댁이 부산이라 명절 때 가거든요. 지금도 버스 타고 가는 중이에요.
오, 좀 일찍 내려가셨네요.
그러게요. 벌써 네. 출발을 하셨군요.
어, 딱 차라리 가려면 진짜 일찍.
지금 가면 그렇게 많이 막히진 네. 않겠죠. 네네.
하정숙님. 어린 시절 세뱃돈 빨리 받고 싶어서요. 언니랑 외갓집에 갔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새해 여자를 먼저 집에 들이면 재수 없다고.
아이고.
오빠들 올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아이고.
추운 날씨에 발 동동거리며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던 생각납니다.
아, 이제는 이런 분은 없겠죠. 야. 아니 근데 아니 재수가 없다는 거 해도 그래도 가족인데 그거를 이렇게 안 열어주고 너무하셨다.
어우, 그러니까요. 어우, 되게 속상하셨겠다.
그러게요.
선물 드릴게요.
야, 그냥 드립니까? 예예. 예. 네,
속상한 속상한 사연이라.
예. 네. 네, 마음 푸시고 이제
혹시 준호 씨는 속상한 일은 없었어요? 명절
설날에요?
네.
그 저희 사촌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놀다가 속상한 일들 많이 생기죠. 이렇게 결국은 한 명 울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음판에서 뭐 술래잡기를 한다던가 네. 뭐 제기 그 썰매를 탄다던가 뭐 이런 걸 할 때도 괜히 이렇게 처음에 웃으면서 잘 놀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때리게 되고 울게 되고
보통 네네. 돈 때문에 그렇게 되죠.
돈? 예? 아니요. 아이들끼리인데요.
아이들끼리. 저는 이제 첫째라서 네. 애들이 네. 돈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다 걷었어요.
나빴네. 아니 그거 어머니가 하는 일을 그걸 첫째가 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네네. 아이들이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을 걸 계속 사주게 되고 돈을 내게 되니까
네네.
주는데 애들이 막 몇만 원씩 줘요. 근데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싸울만 하네.
그거는 좀 너무
나도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배수영님, 설날엔 친정 엄마가 늘 해주시던 식혜랑 수정과가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나니 늘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음식은 정성이라는데 저는 아직 정성이 모자란가 봐요. 늘 살짝 잡음 섞인 아날로그가 좋아서 라디오로 듣다가 컴퓨터 할 일 있어서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에게 저희 아기가 홍디에게 푹 빠졌나 봐요. 컴퓨터 응시하고 정지한 자세로 계속 보고 있어요. 알찬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데 귀여울 것 같네요, 엄청.
야, 지금 사진으로 아기가 아이고, 예. 노트북을 간신히 일어나서 보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예.
여자아인가 보다. 잘생긴 남자를 벌써 또 알아보고.
신기하네. 원래 아이들은 네. 그 안경 쓰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마주치고 있을 때는 안경을 벗으려고 해요, 보통.
그래요? 저는 그 아이들이 수염 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무서운 아저씨 아니야. 괜찮아. 잡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달래줘야 되죠.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오고 있네요. 네네. 얘기가 너무 귀엽다.
아유, 제 조카 한 명은 아이가 그 개념이 없으니까. 세뱃돈 만 원을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천 원 두 장 줄 테니까 그거 하나 줄래? 그러면 두 개가 더 많으니까.
아, 개수가 예, 많으니까.
그거를 줘요. 그런 식으로 되게 현명하게 뺏는 사촌 누나를 봤었죠.
아, 주로시기 같은데.
아니에요. 자, 도로시님. 제가 고등학생일 때 설날에 할머니 댁 가서 세배를 하면 저를 천 원만 주시고 갓난아기인 조카는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유인즉 조카는 남자고 저는 여자라는 겁니다.
와.
아니, 그 서러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게 제일 서럽다.
아니, 진짜 이건 이제는 정말 이런 거 없겠죠.
와, 이거 없어져야 선물, 됩니다. 선물 드려야 돼요, 도로시님.
야. 예. 지금 이 선물 두 번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제 사연들 다 속상한 사연들만 오는 거 아닙니까? 걱정되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어, 근데 진짜 예. 뭐 갓난아기인 조카에게 5만 원, 예. 난 천 원. 어, 세상에.
예, 5만 원보다 비싼 네. 더치커피 세트.
10만 원 넘어요. 자, 노래 한 곡을 더 전해 드릴게요.
네.
도로시 님, 특히 이 노래 잘 들으시면요. 올해 설 뭔가 들어올 겁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자, 오늘 이렇게 설 풍경에 관한 이야기 준호 씨와 함께 또 나눠봤습니다.
네. 올해 설은 또 어떤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네. 항상 명절을 앞두고 이 전주는 뭔가 설레요.
우리가 아직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설이 이제 어려서. 설레지 않는다는 분들도 제 주변에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네.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요. 아. 보고 싶은 얼굴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또 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어, 이제 설 마치고 보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네.
설 잘 보내시고요.
설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호 씨 보내드리면서요. 저희 1부도 같이 마무리해야겠네요. 음악이는 책방 생방 중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디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에즈원의 연애.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기는 음악이는 책방입니다.